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요시히데 장관은 특히 이번 발사는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과 관련해 매우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일 평양선언과 육자회담에도 위배된다며 중국 내 외교 경로를 통해서 북한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시히데 장관은 이어 미국, 한국과 더욱 긴밀하게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며 대응을 위한 준비태세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앞서 한반도 시각으로 19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터키 정부의 쿠데타 세력 제거 작업이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19일 전국 1만 5천 명 이상의 교육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교육부는 이들이 터키 정부가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성직자 페툴라프 귤렌과 연계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귤렌은 쿠데타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교육자들 가운데는 전국 1,500개 이상 대학의 학장과 많은 현직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 내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주 발생한 쿠데타와 관련해 9천 명의 공직자를 해고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주 쿠데타 시도 혐의로 9천 명을 구금한 뒤 쿠데타 연루 세력에 대한 제거 작업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습니다. 비날리 이올드럼 터키 총리는 이날 쿠데타 세력의 뿌리를 모두 뽑겠다고 밝혀 숙청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19일 보복 작업의 우려를 표명하며 터키 정부는 국제법을 유지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금지 약물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선수단의 브라질 리우 올림픽 출전 금지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IOC는 19일 스위스에서 비상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러시아에 바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IOC는 회의 뒤 성명에서 러시아 선수단에 대한 올림픽 출전 금지가 개인의 권리와 법적으로 어떻게 위배될 수 있는지를 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결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21일 있을 결론을 앞으로 참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반도핑기구의 심의 기준과 올림픽 헌장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는 앞서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정부의 지원하에 러시아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이 만연했었다는 독립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는 이와 관련해 IOC에 러시아 선수단과 관리들의 리우올림픽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중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19일 호주 군함에 올라 해군 장병들과 악수하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5년 전 호주 북부 다윈항에 미군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하나로 미 해병대를 순환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이날 말콤 텀블 호주 총리와 만났습니다. 양측은 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각국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호주는 이에 대해서 호주군이 이라크 군경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18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정치 상황과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일주일 전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유명 정치평론가 캠 레이시가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등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레이시 사망에 대해 채무관계에 불만을 품은 총격범이 범행을 시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캄보디아 당국이 살인에 개입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국무부는 말리노스키 차관부의 이번 방문 목적이 미국과 캄보디아 간 관계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바로 책이죠. 책만큼 좋은 친구는 없다고 하는 말처럼 책 읽기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수많은 책을 모아놓은 웅장한 도서관이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책을 다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작은 우표만한 크기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다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의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 연구진이 초소형 저장장치를 개발했는데요. 기존 저장장치보다 500배나 높은 저장 밀도를 갖고 있고요. 섭씨 영하 321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인간이 쓴 모든 책을 내 손 안에서 확인하게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학의 발전도 좋지만 이 종이 책장을 넘기는 즐거움, 책 특유의 냄새, 그리고 책을 소유하는 기쁨까지 잃게 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0.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동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27도, 신의주 22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2도에서 26도, 함흥 20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리오나 루이스의 노래입니다. Better in Time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lost something that'll remind me. Just put aside your feelings. If I'm dreaming, don't wanna let hurt my feelings. But that's the path I believe in, and I know that I will heal it. If you didn't know this, well, you mean everything.
Quit being
nervous. Ooh, to never care.
All I know is
I'm gonna be okay. I'ma let you go so I can be free. And live my life how it should be.
And I know, and I know,
no matter how hard it is, I'll be fine without you. Get somewhere. Thought I couldn't live without you. It's gonna hurt when it heals too. Oh,
it'll all get better.
Oh,
better.
And even though I really love you, I'm gonna smil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결정한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 판결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베이징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란이 오는 2027년부터 손쉽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AP통신이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영국의회가 신형 전략 핵 전력 사업을 승인해서 북한과 러시아 핵 위협을 강조한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군 참모총장들이 만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17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리처드슨 총장은 중국 방문 일정 동안에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우성리, 중국 해군 사령원 등 인민해방군 소속 해군 수뇌부와 만났습니다. 상설 중재 재판소 판결 이후에 두 나라 해군 최고 책임자 간의 만남이라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자, 두 나라의 해군 최고 책임자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리처드슨 총장은 월요일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해군본부에서 우 사령원을 만났는데요. 중국 측과 진솔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총장은 또 두 나라 해군이 비록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침착한 대화와 함께 중재재판소 판결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 우성리 중국 해군 사령원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 우 사령원은 리처드슨 총장의 방문에 막대한 중요성을 두고 있다면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의 방문 자체만으로 양측이 해상 현안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보면은 미중 두 나라 해군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걸로 볼 수 있겠군요.
예, 하지만 양측의 대화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의견이 크게 갈렸는데요. 우사령원은 리처드슨 총장에게 우리는 절대로 남해, 그러니까 남중국해의 주권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국군이 이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계속 주장하면 재앙으로 귀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해역에 해군 함정을 계속 파견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경고였습니다.
예, 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근거가 없다는 이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계속 무시하겠다는 거군요.
예, 우 사령원은 남중국해의 주권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이 중국 공산당의 집권 기초이자 이 중국의 안전, 안정 또 중화민족의 근본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서 어떤 나라나 개인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된 대로 암초 인공섬의 건설을 끝낼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국제기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예, 자, 인공섬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중국은 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곳곳에 암초 사이를 이 콘크리트로 메워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인공섬을 만든 뒤에 여기에다가 항공기 이착륙 설비,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대 같은 거 설치해서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인근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이런 인공섬 건설 작업이 영유권 없는 해역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인공섬을 계속 건설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군요.
네, 중국 측은 이 남중국해 일대에 건설 중인 인공섬 그리고 이 부속시설을 방어설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 사령원은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의 만남에서 외국 군대의 위협 수준에 따라서 인공섬의 이런 방어시설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향후 남중국해 일대 인공섬 건설과 운영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이 미군 해군 당국자와 대화를 갖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군의 무력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중국 해군이 화요일부터 남중국해 일대 4개 해역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동시에 중국 공군은 남중국해 공역에 대한 순찰을 상시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공역에 대한 상시적인 순찰 선언은 군사적으로는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에 외국 군용기가 진입할 경우 전투기가 출격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은 존 C. 스테니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항공모함 두 척을 여기 남중국해 쪽으로 투입해서 공중방어와 해상 정찰 작전을 전개 중인 걸로 각종 군사 관련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이 중국의 이런 무력 과시 행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이 앞으로 손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고요?
네, 지난해 7월에 미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독일까지 포함해서 주요 6개국과 핵협상을 타결해서 올 초부터 이 제재조치 해제의 혜택을 받던 이란이 오는 2027년부터는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에 이뤄진 핵 합의와 관련된 이 별도의 기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월요일에 공개했는데요. 주요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인 원심 불리기 제한 기간이 10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는 2027년 1월부터는 이란이 낡은 원심 분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전된 핵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문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공개된 이 문건에 따르면 이란은 주요 6개국과 맺은 핵협정이 공식 발효된 이 올해 초부터 10년째가 되는 2026년 말까지는 핵 개발 계획이 전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2년 동안 이 원심 분리기를 구형보다 5배나 더 효율적인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는 겁니다. 신형 원심 분리기는 구형보다 이 우라늄 농축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어서 핵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란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은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미국은 AP통신의 보도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떠한 비밀 문건이나 비밀 협상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이란의 핵무기 추구 금지는 무기한으로 유효하고 이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감시하는 우리의 능력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핵협정이 유효한 총 15년 기간 동안에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 양이 300kg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이는 이 핵무기 제조에는 부족한 양이라고 주요 매체들에 설명했습니다.
예. 자, 최근 이란 측이 핵협정을 깰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요?
예, 지난 13일이 이란과 주요 6개국 사이의 핵협상 타결 공식 발표 1주년이었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에 맞춘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핵협정 준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상대방 서방 국가들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빠르게 되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서방 국가들이 핵협정을 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란은 핵 개발 포기 대가로 올 초부터 이 경제 제재 해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금융 제재의 경우 이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유럽 주요 은행들이 여전히 이란과 거래를 꺼리고 있어서 자금 거래가 제한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제재가 해제된 후에 이란은 유럽의 주요 정유사들과 잇따라서 이 장기 원유 수출 계약을 맺고 있고요. 또 자동차, 항공기, 산업설비의 수입을 추진하는 등 유럽 여러 나라들과 경제 교류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란은 핵개발 관련 서방의 제재 조치 이후에 원유 생산량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자, 영국 의회가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신형 전략 핵전력 사업을 승인했다고요?
네, 영국 의회 하원이 월요일 6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찬성 472대 반대 117표로 새 핵 잠수함 4척의 건조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일명 트라이던트 계획인데요. 1990년대에 취역해서 낡아진 핵 잠수함들을 이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이 장착된 신형 핵 잠수함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네. 자, 그런데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의회에서 이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이 핵 억지력 유지를 강조했다죠?
예, 메이 총리는 월요일 이 총리 취임 후로는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한 건데요. 이 표결에 앞서서 의원들에게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이 아주 실질적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때문에 영국의 핵 억지력이 지속적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위협에 대한 감시를 누그러뜨릴 여유가 없다면서 우리의 삶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억제할 준비를 언제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메이 이 총리가 말한 핵 억지력이란 뭘까요?
예, 영국 정부는 최근 이 전략 핵 전력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 이 트라이던트 핵 잠수함 교체 사업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그동안 줄곧 영국의 핵 전력 강화를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그리고 핵 군축 여론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영국 안에서 크게 있었습니다.
네, 주로 야권 쪽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고요?
예, 메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에 맞서는 제1야당 이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가 이 핵 전력 개선 사업에 앞장서서 반대했는데요. 코빈 대표는 지난해 총리가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영국의 핵 추진 잠수함 정박 기지가 있는 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니콜라 스터전 수반도 핵 군축을 요구하면서 전략 핵전력 개선 사업에 반대했었고요. 환경단체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의 반대도 컸습니다.
네. 자, 일각의 이런 반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메이 총리 이 핵 억지력 유지를 강조한 거군요.
예, 메이 총리는 영국 정부를 이끄는 총책임자로서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눌러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날 의회 토론에서 밝혔습니다. 영국의 반핵 운동을 주도하는 한 야당 인사가 의회 본회의에서 10만 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메이 총리는 그렇다라고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우리가 핵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적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 사례로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이에 영구의회 하원이 트라이던트 신형 핵 잠수함 교체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메이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영국은 또 이 핵 억지력을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죠.
예, 메이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의 핵 억지력 유지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월요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막을 올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씨의 지지 연설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환자를 돌본 가족이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 타액 등 체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또 집에서 요리를 하는 미국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이군요.
예, 월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This convention will come to order. 네, 라이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개막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전당대회는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되는데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당대회는 소속 당원들의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년 동안 당이 추구할 정책 방향을 정한 이 정강을 채택하고요. 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데요.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는 목요일 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명 수락 연설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 부동산 재벌이자 또 기업인 출신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에는 기존 정치인들과 조금 다른 그런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네. 뭐 어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요.
예, 보통 대통령 후보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야 무대에 올라서 연설을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월요일 전당대회 첫날부터 무대에 섰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을 듣기 원하는 지지자들에게 응답하고 이날 주요 연사로 나선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씨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다. 짤막하게 한마디 한 뒤에 바로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씨를 소개하고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my great honor to present the next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my wife, an amazing mother.
네, 트럼프 후보는 훌륭한 어머니이며 멋진 여성이라면서 아내 멜라니아 씨를 칭찬했습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멜라니아 트럼프 씨는 남편 도널드 후보에 대해서 강할 때는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친절하고 공정하며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멜라니아 트럼프 씨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지요.
If you want someone to fight for you and your country, I can assure you he's the guy.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을 원한다면 트럼프 후보야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만약 미국 대통령 부인이 된다면 여성과 어린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씨가 별로 대중 앞에 많이 나서진 않았는데요.
그랬죠.
예,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 이 멜라니아 트럼프 씨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연설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신랄한 비판이나 공격은 생략하고 이 남편에 대한 칭찬과 이민자로서 이 개인의 경험담을 털어놓은 무난한 연설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연설 내용이 다른 사람의 연설을 베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예,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열심히 일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는 부분인데요.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시 바락 오바마 후보의 부인이었던 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한 연설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멜라니아 씨가 전문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연설문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이 공화당 내에서는 반 트럼프 세력이 또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반 트럼프 세력은 소속주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게 돼 있는 이 대의원들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전당대회 규정을 정하는 회의에서도 이 같은 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전당대회 분위기 잠시 들어보시죠.
Roll call vote! Roll call vote! Roll call!
네, 절차 진행을 맡은 스티브 워맥 연방 하원 의원이 구두 투표 방식으로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하려고 하자 일부 대의원이 정식 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자, 그러면서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두 투표 방식으로 규정이 통과가 됐고요. 하지만 당원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후보의 찬반 세력 간의 분열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월요일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의 새 정강도 채택됐다고 했는데, 네. 예, 정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문제 등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성결혼과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요. 성전환자는 태어날 때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규제와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무역 정책 등은 트럼프 후보의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는 겁니다.
네. 자, 한반도와 관련한 정책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세우길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북한 정권의 어떤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 다고 쓰여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전당대회가 화요일에도 계속되는데요. 둘째 날에는 누가 주요 연사로 나옵니까?
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또 한때 트럼프 후보의 경쟁 상대였지만 트럼프 후보 지지로 돌아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벤 칼슨 박사, 또 트럼프 후보의 자녀 등이 나와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Make America Work Again, 미국을 다시 일하게 합시다, 미국이 다시 돌아가게 합시다, 이런 주제 아래 경제성장과 고용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라질을 비롯한 특히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브라질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미국에서 특이한 감염 사례가 나왔다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돌봤던 아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순모기와 성접촉, 수혈 등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환자는 모기에 물리거나 수혈을 한 적이 없고 더구나 환자와 성접촉을 한 일은 더욱 없는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자의 상태가 나쁘진 않고요.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원래 환자는 어디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까?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아들에게 바이러스로 옮긴 환자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사항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 환자는 지난 6월에 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죠?
네.
예. 자, 어떤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전염됐을까요?
네, 미국이 감염 경로를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 중인데요. 가까운 거리에서 환자와 접촉하면서 타핵 등 이 체핵을 통해서 옮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네.
자, 건강한 사람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이 소두증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요리를 하는 미국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미국인의 부엌을 들여다보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꺼운 요리책을 보면서 요리했다면 요즘은 두꺼운 요리책 대신에 똑똑한 손 전화기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리법을 보면서 요리하고요. 또 조리를 끝내고 나면 자신이 만든 요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올려 사람들과 공유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앞치마를 두른 남성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요리를 하는 남성의 숫자가 지난 30년 이래 가장 많아졌다고 하네요.
예, 얼마나 많은 남성이 요리를 한다는 거죠?
네, 작년 기준으로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답한 남성은 43%였는데요. 20년 전인 38%에 비해서 6%나 많아진 겁니다. 거기다 남성들이 요리하는 데 들이는 시간은 60년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는데요. 하루에 49분으로 20년 전에 40분에 비해서 10분 가까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요리를 하니까 여기에 좀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과거보다 이렇게 더 많은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한다는 건데 여성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네, 여성 가운데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비율은 70%였는데요. 지난 1960년대에 88%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20년 전에 67%에 비해선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중 요리를 하는 시간은 71분으로 60년대 101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역시 줄었지만 20년 전보다는 오른 수치였습니다.
네, 수치를 쭉 살펴보면은 미국인들이 20년 전보다 집에서 더 많이 요리하고 또 요리를 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들인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밖에서 외식하기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요리 사진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요리법을 쉽게 전수받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널리 이용되면서 사람들이 더 쉽게 또 재미있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다 보니까 이런 그 이유가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면 왜 남성들이 특히 요리를 많이 하게 된 걸까요?
예, 신문은 두 가지 사회 현상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요리에 이 남성성을 강조하는 유행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기원을 보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요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남성이었는데 이런 남성성을 자극하는 인터넷 요리 사이트나 이 블로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향은 남성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자신이 요리한 음식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아, 내가 만든 요리다 대단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 다른 남성들이 보고 여기에 또 경쟁의식을 느껴서 부엌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리는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남녀가 공통으로 관심 갖고 책임져야 할 이 가사의 일부분으로 본다는 시각이 커졌다는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일에 있어서 남성만의 것 또는 여성만의 것 이런 기준이 흐려졌는데요. 요리 역시 남녀가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런 경향은 특히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에서 특히 더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3살에서 33살 사이의 젊은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부분적으로라도 집에서 요리를 책임진다고 답한 남성은 65%로 여성 응답자의 68%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은 화요일부터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필리핀 간 소송은 왜 시작된 건가요?
지난 2013년 1월 필리핀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중국이 2012년 4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함정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의 스카브로 암초를 점거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황엔다우라고 하는 이 스카브로는 필리핀 해안에서 불과 2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중국은 이 스카브로를 점거한 후에 2014년부터 주변에 있는 7개의 암초를 매립해서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약칭 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의 항목으로 정리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제소한 겁니다.
양측의 주장은 뭔가요?
중국은 한나라 시대의 문헌 등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남중국해 주변을 영어 알파벳 U자 형태로 그은 9개의 지점, 이른바 남해 구단선, 줄여서 구단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단선은 중국이 공산당 정부 수립 후인 1953년에 새로 선보인 지도에 처음 등장한 건데요. 이 지도상에 구단선 좌표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상설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필리핀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권리를 명확히 해줄 걸 요구했는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한 나라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약 370km까지로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연안국이 주권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필리핀은 자국의 연안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스카버러 암초는 그러니까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권 안에 들어간다는 주장입니다. 필리핀은 또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은 섬만 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들어서 중국이 스카버러를 메꿔서 인공섬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스카버러는 암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배타적인 경제 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인공섬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해양 환경을 오염시켜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뭔가요?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5개 항목 가운데 7개의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The Hague Tribunal ruled Tuesday that Beijing had violated the sovereignty of the Philippines.
지난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 구단선과 인공섬의 법적 지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암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고요.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노출됐다가 밀물 때 다시 물에 잠기는 간조 노출지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물론이고 12해리 이내 영해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상설중재재판소는 이 스카보로를 비롯해서 남중국해 해양 지역물 가운데서 섬으로 인정되는 것은 없고 모두 암초나 간조 노출지라고 판시한 겁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해서 필리핀의 어업 활동과 석유 탐사, 어로를 방해하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면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뭔가요?
이번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근거가 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영해와 공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 이 바다에 관한 국제사회 협약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유엔 헌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1994년 11월에 발효돼서 지금까지 모두 165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1996년에 서명했고요. 필리핀은 1994년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판결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한 것이며 중국과 필리핀 모두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이번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PCA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PCA 판결은 상설중재재판소 조약 규정상 최종 결정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실제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단은 따로 없는데요. 중국은 처음부터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 자체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PCA 재판은 대개 분쟁 당사자가 직접 재판관을 선임하는데 중국은 재판관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장이 재판관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당시 국제해양법 재판소장이 재판관을 선임했습니다.
남중국해가 왜 중요한가요?
남중국해는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거치는 주요 무역로고요.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은 남중국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이 멕시코만한 크기의 아주 넓은 해역입니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수자원과 원유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해역에서 일단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도 70억 배럴에 달하고요. 천연가스도 3조 제곱미터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 해상 역할과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PCA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이 주장해온 남해 구단선의 역사적인 권리와 인공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중국이 그동안 이 지역에서 벌여온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어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 나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가급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편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의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그간 중국이 영내에서 해온 군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번 판결로 공공, 공해상에서 앞으로 계속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뉴스타라답게 오늘은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ush the envelope. Push the envelop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ason, I heard you've hired more people at your company.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제이슨, 회사 직원을 더 뽑았다며? 라고 하자 제이슨은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그랬어. 판매 실적의 한계를 정말 넘어보고 싶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ush the envelop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ason, I heard you've hired more people at your company.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Today's expression is push, P-U-S-H, push the envelope, E-N-V-E-L-O-P-E, envelope, push the envelope. To push the envelope means to go beyond the current limits. It can also mean to be innovative or creative. Push the envelope에서 envelope은 편지봉투보다는 한계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항공 분야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표현입니다. Flight envelope. Flight, F-L-I-G-H-T. Flight envelope은 비행 한계라는 뜻으로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속도나 고도의 범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행기가 나오면 시험 비행 조종사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비행을 시도하겠죠. 그럴 때 push the envelope 이란 표현을 썼고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다 또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회사 판매 실적의 한계를 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한계를 초월할 때 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push the envelope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The professor consistently pushes the envelope to his students.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항상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don't think it's wise to push the envelope right now. 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Jason, I heard you've hired more people at your company.
Yes, I did. It's because I really want to push the envelope on our sales.
Let's review. If you push the envelope, you are going beyond the current limits. It also means to be creative. Push the envelope. Push the envelop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Guys Next Door가 부른 I've Been Waiting For You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ause I knew someday I would find the one that I've loved for so long. In my mind, from the moment that I looked in your eyes, I saw the girl I've loved all my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의 대통령과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지난 6월 23일 내전을 끝내기 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52년간 지속돼온 내전이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콜롬비아에서는 내전으로 22만 명이 목숨을 잃고 7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휴전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4년간 집중적인 대화 끝에 그들 앞에 놓여진 커다란 도전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며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운 과제가 남았지만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반군 병력은 23개의 보호구와 8개의 기지에 남아서 최종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장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군이 안전을 보장하며 유엔 감시단이 현지에서 휴전 이행 과정을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양자 차원에서 콜롬비아의 민주주의와 안보,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왔습니다. 양국 간의 이 같은 우정은 콜롬비아 지도부가 평화협정을 완성하고 장기간의 내전과 갈등을 회복하는 과정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이번 협상이 현지 국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콜롬비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콜롬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차원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은 노르웨이와 함께 콜롬비아 지뢰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이번 합의가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